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서로 언약을 맺고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저는 요나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돕고 아버지 사울에게 맞서면서까지 친구인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인데도 다윗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왕위는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아들, 어느 왕자에게 이 권한을 물려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몸으로 여겼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한 몸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나 다르지 않게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요나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런 모양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비슷하게 등장인물을 살펴본다면 누구가 떠오르냐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너의 죽음을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아들의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식을 요나단이 가장 잘 닮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감당할 거고 이 아들의 의자에는 너희가 앉아서 아버지의 통치를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이루어가라고 부르시는 이것은 마치 요나단이 나는 전쟁을 승리하는데 나의 삶을 드릴 것이고 이 아들의 아버지의 의자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통치하는 건 네가 해라 그렇게 다윗에게 그 의자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느 길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을 살펴보면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왕위를 내어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왕이 됐을 경우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진멸돼야 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왕위 계승의 전통입니다. 같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할 때 요나단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죠.
네.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내와 요나단의 자녀들과 요나단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
네.
죽음 속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죠. 요나단은 단지 자기가 앉을 왕위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네.
자기의 생명과 자기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로 안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가족들도 모두 죽거나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네요.
네,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뜻.
네.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보게 되는데요. 요나단이 선택한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과 언약할 때 요나단의 가족들을 좀 돌보아 주기를 바라며 언약하는 내용이 물론 있지만 그것은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 요나단이 알 수 없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받아들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돕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더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내어놓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전적인 항복.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조카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12절부터 23절까지 사라자매님께서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글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써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아직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의 의도를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과 요나단이 상황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신하지만 요나단은 아직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걸 보면 상황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곧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식사자리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은 분노하며 요나단을 모욕하고 심지어 창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요나단에게 지금의 상황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모욕당하고 친구를 지켜야 하는 갈등 속에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냐 친구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요나단의 신앙이 여기서 진정한 시험을 받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길인 것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윗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요나단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네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가족과 가족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눈물겹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딱 그러네요.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 다윗을 친구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았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란히 함께 따르는 신앙의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42절을 사라자매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써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것에 이를 주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치어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윗도 울고 요나단도 울고 서로 원수의 집안이 되어서 어쩌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사울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어쩌면 이렇게 슬픈 장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이 장면에서 울고 계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많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따르고 붙들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며 울고 있습니다. 등 돌려 울고 다윗은 또 거기 떠나가는 길에 옵니다. 저는 이 작별의 장면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떠나갈 때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며 우시는 하나님이 비추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도 울고 다윗도 울었던 것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시고 아담과 하와도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시절에 절름발이인 므비보셋, 다윗은 원래 절름발이를 가장 싫어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는데 므비보셋을 만나 그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식탁에 매일 마주보고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절름발이 같은 우리를 다시 마주하시고 다시 그분의 식탁에 앉히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돌아와 내 식탁에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마주보고 함께 밥을 먹게 될 것. 절름발이 같을지라도 죄인의 꼴을 하고 돼지우리에서 밥을 먹던 그 탕작처럼 냄새나고 다리를 절고 비참한 모양으로 돌아올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잔치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다윗이 므비보셋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그는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므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이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야 했을 때 그는 절름발이어서 쭉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므비보셋이 돌아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내가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볼까봐 도망가지 못할까봐 내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고 내 마음은 당신 편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옆에서 저는 사울의 후손이다. 사울의 손자고 사울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때 다윗은 끝까지 므비보셋을 믿습니다. 므비보셋에게 너에게 그 유업의 땅을 반으로 나누라고 할 때 므비보셋이 나는 땅 필요 없어요. 나는 왕이 왕으로 다시 오르시는 것, 왕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므비보셋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를 다시 식탁에 앉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기억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여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므비보셋은 그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 대대로 이어지는 사랑의 강물,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가 또 은총을 베풀고 또 은총을 베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사랑의 강물이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오늘 슬프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 다시 식탁에 앉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중 식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갈 때 다시 하나님의 식탁에 마주 앉게 하시는 이 은총이 우리 마중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카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선뜻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요나단을 말씀 속에 만났습니다. 또한 이 요나단의 후손을 돌보는 다윗의 이어지는 그 은혜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나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옳으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북조선 마중 식구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사울처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삶이 평안함 가운데 은혜가 흘러내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의 지도자들도 그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그 지도자의 선택이 요나단의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을 우뜸으로 생각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키며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길을 내는 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나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아멘. 우리도 그 은총을 베푸는, 나누는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영원하신 사랑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보여지고 느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그냥 지난주에는 그냥 공부하고, 공부하고 조금 운동하고, 그렇게. 네, 평범한 일상 보내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범한 게 제일 또 좋은 거죠.
네.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하고 있고,
네네.
또 저녁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성경 읽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훌륭합니다. 또 그렇게 각자의 또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셨던 이유에 대해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도요. 또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새롭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람이 있네요. 우리 두 자매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눈길을 주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 한쪽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장사꾼들의 판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대제사장들의 허락하에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장사꾼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후에 그들에게 막대한 돈을 또 받아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허락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그런 모습만 봐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자기들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타락한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장사꾼들의 판을 엎으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자 자, 성전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하자매 말대로 성전 안에는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겁도 없이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운영되고 있었던 장사판을 뒤엎고 또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하니 관련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보니 요새 유대 지역에서 큰 화제거리를 몰고 다니던 예수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장사판을 뒤엎은 거냐? 누가 시킨 거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괘씸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 누구도 자기들에게 도전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어딜 감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추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가 몰려와서 에워싸고 추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다시 물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자,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께서 뭐에 관해 물으시죠?
요한의 세례에 관해 물으셨어요. 세례 요한에 관해 묻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허락된 것이냐 사람이 마음대로 한 행동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왜 치명적인 질문인 건가요?
우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돌고 있었던 한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다들 봤을 텐데 그런 소문이 왜 도는 건가요?
물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믿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일치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하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게 같은 거 아닌가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워주셨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주셨죠. 또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행보가 구약에 예언된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과 일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소문을 아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군요.
1차적인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신 진짜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냐라고 추궁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곤란해진다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의 대답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비난을 넘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봐 두려워서 쉽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권위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자,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두 명의 상사가 서로 다른 일을 동시에 시켰다고 해봅시다. 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가 시킨 일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기에게 더 영향력이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무엇을 섬기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부터 권위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세례 요한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헤롯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어?
무리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무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헤롯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그 무리들도 아니었어요. 헤롯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로마 지도부였습니다. 헤롯은 로마 지도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만일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지도부로부터 부여받은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무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권위를 준 대상을 두려워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헤롯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로마 지도부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욕심 부리며 차지한 자리를 빼앗기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기에 자기 자리를 보장해주는 로마 지도부가 두려웠고 자기를 로마 지도부로부터 버림받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헤롯은 결국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이러한 헤롯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자기 욕심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가 고민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진짜 섬기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배,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로마 지도부를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렇다는 건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면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몰아세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난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자기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난 이들은 결국 자기를 감추기에 급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욕망과 욕심에 따라 세상 권력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려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덤없이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힐 즈음에 자기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의 소출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종들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가 이상해요.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고 있어요. 못된 농부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주인은 넓은 아량으로 농부들의 행패를 참으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다고 하고 있나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아들을 내쫓아 죽였다고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인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계속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명을 받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는데 쓴소리를 하며 자기들의 밥상을 엎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벤이라고 발음을 해요. 자, 발음이 어떤가요?
벤, 에벤, 발음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어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네, 지금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벤, 아들 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 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벤은 땅에 덩그러니 버려져서 이렇게 돌, 그러니까 에벤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에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버려진 걸로 끝나지 않고 마치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 에벤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버려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언어의 유희라고 하지 않나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통해 뜻을 더욱 강조시키는 거요.
네, 맞아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세상 권세에 치여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땅의 또 다른 에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세상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니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상 권세에 치여서 에벤,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단한 삶을 살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은 더욱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맞아요. 북조선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위험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비록 현실은 그럴지라도 결국은 버려진 에벤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주어진 말씀 가지고 또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포도원에 그 갔을 때 포도원에 그 사람들이 계속 모든 그 종들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도 죽이고 두 번째도 죽임을 당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냈을 때도 그 사람도 죽였다고 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종을 두 명이나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 포도원의 주인인 아들을 보내면 조금 겁이 나거나 조금 네 협상을 하거나 하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유산도 우리가 갖자라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뭐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 아까 집을 지을 때 머리돌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머리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계속 준비하고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아자매는 어땠어요?
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그 종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경각심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 욕심에 붙잡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